자,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주일 난 예배 때 받았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사회를 치유하는 남은 자 운동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남은 자 일어나서 남은 자 운동을 일으킬 때 사회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볼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관, 학원 복음화 때 렘넌트 데이 때 들었던 메시지죠. 국가관,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민족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최고다 하는 관점이죠. 북한 사상 이거죠. 주체 사상. 우리 민족끼리 다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특히 사회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사상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리냐? 별로 진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만 맞다. 우리 민족만 옳다. 우리 민족 반대하는 나쁜 나라들이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국수주의에 빠지도록,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죠. 두 번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패권주의예요.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이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저 나라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중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를 나라 취급을 잘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다. 이러면은,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 말 들어야지. 쟤네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드 배치 하는 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 이제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중국한테 설명해도 중국 사람들 안 듣습니다.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 이 사드가 이게 레이더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레이더 감시 체계 자체가 북한까지만 가게 돼 있다. 너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일단 우리 기분 나쁘다 이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거를 우리 코 밑에 들여오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다. 너희가 우리나라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국 잘못됐다. 한국 저희가 뭔줄 알고 뭐 이러면서 막 별것도 아닌 놈들이 막 까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랬죠.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하고 패권주의에 동시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살리러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 마찬가지. 강대국들을 다 살리러 가야 돼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작은 나라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자기 나라 잘 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큰 나라 입장 되어 보면 작은 나라 입장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조지아 나라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어? 커피야. 그렇구나. 커피 이름이지. 조지아. 그치? 조지아는 미국의 주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라 이름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 있고 제가 후원하는 난민 랩런트도 조지아에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잘 모르잖아.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조지아 나라가 1번 아시아, 2번 유럽, 3번 아메리카, 4번 오세아니아, 5번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 1번 손 들어봅시다. 아시아에 있다. 조지아 아시아에 있어. 2번 유럽에 있을 것 같아. 3번 아메리카에 있을 것 같아. 4번 오세아니아. 호주 이쪽 두번손 드는 사람 뭐지? 5번 아프리카 손안든 사람 6번 전부 다손 들어라. 지금까지 손안든 사람이 70%다. 자, 조지아라는 나라가 되게 조그마한 나라인데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니까. 막 이렇게 강대국들이 조그마한 나라 잘 몰라. 우리도 지금 밑에 있는 나라 잘 모르, 그 조그마한 우리보다 작은 나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하면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코리아 어디 있지 잘 몰라요. 그나마 이제는 좀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어디에 있는, 아 이제 막 이렇게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 지대한 고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돼지 이분이. 좀 뚱뚱한 분, 이분 때문에 북한, 아, 코리아라는 나라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패권주의라는 게 그래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뭐 하느냐. 이익주의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어디에 붙는 게 이익이겠냐. 자,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멸망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선교 사상 대신에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안 맞죠? 절대 세계 복음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패권주의. 여기 완전 사로잡혀 있는 강대국.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살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패권주의에 빠져있는 강대국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기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됐거든요. 결국 요 사이에서 헤매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자꾸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 이렇게 되면 실패하거든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다 이러고 반대쪽에서는 드디어 참고 있다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맞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계속 싸우는 거지. 붙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깊게 흐르고 있는 게 민족주의. 우리나라만 좋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된다. 이런 사상. 그러면서 강대국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강대국을 살리지 못하고 강대국 미워하게만 자꾸 만들어. 저는 여러분 그 사회 시간, 근현대사 시간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근현대사 시간을 배우면서 아, 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괴롭다. 아, 러시아가 너무 못했다. 아, 미국 뭐 그 쫓아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야.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강대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강대국 살리고 강대국 복음 전하는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민사상 속에 빠져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 회복하지 않고 강대국 살리지 않으면 그 강대국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그 특별하게 진짜 사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안 했으면 다른 나라 괴롭혔을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 시대 당시 자체가 그 당시 시대 자체가 패권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였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때 힘 있었으면 우리나라 식민지 안 만들었을까요? 똑같다니까. 무슨 말이냐? 그 근본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마찬가지. 북한이고 마찬가지. 복음 없으면 요 사상으로 가게 됩니다. 렘넌트는 바른 눈을 가지고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진짜 복음으로 회복시키도록 가야만 됩니다. 복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개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회 상태가 어땠느냐. 보면은 지금 시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뇌물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게 바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합니다. 바르게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등쳐먹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범죄에 빠지고 돈 벌면 타락에 빠지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현장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요 타락한 사회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없다. 이 시대에 정직한 자가 없다. 가장 선한 자를 찾아봐도 선한 자가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징계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매를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아 이게 너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구나 라고 보면은 세상 수준입니다. 누군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봐야 돼요. 그 정치하는 세력을 바꾸면 당을 바꾸면 문제 해결됩니까? 대통령 바꾸면 문제 해결되겠어요? 국회의원 바꾸면 문제 해결될까요? 조금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이 따로 있어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창세기 6장 뭡니까?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만 보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으니까 성공만 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배우잖아. 학원에서 배우잖아. 뭘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해라. 어떻게 하든지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적만 잘 나오면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색깔입니다. 이러니까 당장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이죠. 16장 점술이죠. 19장 우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 고3 랩런트들 와가지고 우리 주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수시 발표 나는데 이번에 제가 붙을까요? 이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 기도하자. 하나님 계획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붙는다 안 붙는다에 사실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답을 교회에서는 안 주거든. 그러니까 붙는지 안 붙는지를 너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붙어야 되겠어 생각하면 거기에 빠지면 무당한테 가는 게 더 빠르다고. 무당은 일단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아, 된다. 어, 안 돼.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너는 일단 팔자가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꿈을 접어. 뭐 이러면서 알려준다고. 무당들이 하는 소리가. 이번에 집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집 언제쯤 팔릴까요? 이러면은 저한테 물어보면 아,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는데 언제쯤 팔릴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령 인도 받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놀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닙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 그 날짜가 언제까지는 팔릴 수 있는데 지금 가구 배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이거 뒤집어라. 그리고 가서 부적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막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육신의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육신의 성공을 빨리 알아내고 싶으니까 복음을 안 붙잡아. 복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 교회에서 메시지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야. 육신의 이익 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성적 오르냐 내리냐 합격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당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당선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당선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합격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합격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돈을 잃어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성공해도 세계복음화 나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세계복음화 이게 랩런트거든요.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야. 세계복음화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필요 없고 나는 성공해야 되겠거든요. 이거야. 진짜 깊은 중심이 이거거든. 이러니까 하나님 대신 여기로 가요. 종교로 가는 거죠. 요게 근본 뿌리입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범죄에 빠져요.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착취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이익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타락 쪽으로 갑니다. 이게 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반드시 재앙 옵니다. 반드시 개인에게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라는 멸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전쟁과 재앙이라는 재난이라는 멸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반드시 너희한테 오게 돼 있다라고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회 상태였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그 나라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뭘 봐야 되느냐? 아, 지금 현장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근본 뿌리가 이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 사회 상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 5장을 봤죠.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를 통해서 미가서 5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는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진정한 주권자로 오실 것이다. 실제 시대 문제 해결할 참된 다스릴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다는 말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약속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오실 베들레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밝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도록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서 멸망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를 회복시킨다.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사단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 이기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미가서 5장 9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대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원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원수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 박살낸 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미가서 7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범죄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었어. 그리고 죄인이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니까? 지금도 메시지 시간에 안 듣고 떠들면 그것도 죄 짓는 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도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법정에 서셔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고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다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어떻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이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직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무너졌던 것 같아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렘넌트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라. 오늘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를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멸망하고 타락해가는 사회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복음운동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시키는 남은 자에게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 운동을 현장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남은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남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 그리스도 붙잡는 자가 남은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남은 자예요. 미가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니까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게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남은 자는 어디 있느냐? 많은 민족, 많은 세계 속에 전 세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예요. 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야곱의 남은 자는 8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남은 자 주님이 예비하셨는데 담비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붙잡은 남은 자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사자처럼 밝게 만들 것이다. 원수를 밟고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둔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예요. 아까 전에 7장 7절 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 자. 그래서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걸로 준비했다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이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2절 본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세계복음화 되는 그 날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선민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 강대국 백권주의 미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익만 보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살려야 돼. 모든 민족을 살려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세계를 살리는 남은 자 운동.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저 중들이 머리 기르고 돌아와서 머리 기르기 전까지 가발 쓰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복음 붙잡고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저 모슬렘들이 지금까지 쓸데없는 짓 하고 테러해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돌을 가지고 그의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있던 자리 예루살렘.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된다는 그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 운동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까 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던 자라. 지금도 이런 인간들 댓글란에 꽉 찼잖아요. 그래서 안티들이 막 뭐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이러잖아요. 조롱하고 이런다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멍청한 놈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던 모든 원수의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밟히게 됩니다. 흑암 세력이 밟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땅을 밟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0절. 뭐하고 갔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권세가 렘넌트의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 나라들이 화평하게 되니까. 그래서 4장 3절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는 그 시대 언제 오느냐. 요거 가지고 있으면 전쟁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바꿔야 돼. 이 근본 관점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 남은 자 일어나서 복음 회복하고 세계 복음하면요. 전 세계 살아납니다. 전 세계 전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남은 자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삶입니다. 남은 자 운동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요. 여기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이미 보이셨다.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남은 자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내라. 3, 오늘입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 기간이라서 이번 주는 더 전부 폭망한 것 같아. 3, 오늘 이거 한 주간 동안 되게, 한 두 주 동안 되게 잘하다가 이번 주에 완전 저 거의 폭망 분위기였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작품 못 만들었잖아. 그래서 사진 나도 못 올렸다니까. 이번 주에 다시 회복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야. 지금까지 못했어. 리셋. 새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3오늘 다시 시작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월달 기도 수업이 나와 있습니다. 1층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서 해라. 시작하자. 3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나 당연한 것부터.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3오늘이 안 되지. 각인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는 무조건 훈련이다. 이거 생각하세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덕평산으로 올라가라. 덕평산 이동으로 올라가라 전부.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이 강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덕평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아야 돼. 이번 주에 언약 붙잡고 거의 등록을 많이 했던데 아직 등록 안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등록하자. 알겠지? 새신자 렘넌트들 올해 새로운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다 등록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우리 집에서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멀리 가서 2박 3일 자꾸 올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당일날 와가지고 메시지라도 듣고 가라. 영적인 분위기 느끼고 가. 괜찮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녁 집회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은 낮 집회부터 참여해 주시고 그날 메시지만 들을 수 있거든요. 시간 더 되시는 시간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저녁에 와주세요. 여기서 서울에서 덕평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죠? 우리 동네는 되게 유리하다니까. 덕평 가기 제일 좋은 동네야. 그래서 RUTC 가가지고 저녁에 집회 참여하고 딱 랩너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랩너트들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원네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러 은혜를 받으러 올라가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이 이것을 이번 겨울에 응답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체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 체험.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미가서 7장 18절에 들어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남은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미가서 7장 18절.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것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 이것을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렘넌트구나. 이것이 세밀하게 풍성하게 발견되고 청소년 때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찬양했죠.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하면서 누가 주와 같으리 고백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절절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또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다. 아무도 없어.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 나의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남은 자로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렘넌트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렘넌트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남은 자 되고 남을 자 되고 남는 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